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교육과 또 교회, 교회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예,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라는 말 기억나시죠? 밖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 가지고도 그냥 평범하게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아서 모임이라고 해서 그 모임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말 그리고 일본 말이나 중국어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런 점이 강조되어 있어요. 먼저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글자 뭔지 아세요? 한문이에요. 한문. 지금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서 회초리라고 하기엔 너무 크죠. 어쨌든 몽둥이를 들고서 아들을 이렇게 혼내는 건지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자, 이거를 이제 이 글자로 만들었어요. 이 글자가 뭐죠? 예,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은 가르치는 모임, 가르침이 있는 모임, 그래서 교회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나 또 우리 사도들이 행동을 했던 사역을 했던 그 모습을 그린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요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그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가 가르치셨다.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가 병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를 뭘로 뒀다고요? 가르치신 사역을 가지고서 성전이나 회당에 가셔서 가르친 사역을 두고서 마태가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한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라고 마태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을 때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뭘로 받냐면은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중요한 공생애의 사역을 가르치시는 일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서 그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했더니 수천 명이 막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교회가 형성된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뭐를?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모습을 묘사했을 때에 가르침이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첫 번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교회의 우리의 모든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그리고 교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교회로서의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해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반드시 그 일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뭐라도 하나 이렇게 남아서 아 내가 오늘 이걸 배웠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또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하다가 아 하나님 내가 이거를 오늘 배우라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셨구나. 소그룹 모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또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교회 활동들이 교육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느냐보다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전에 그 내용, 가르침의 내용과 배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물을 얼마나 하루에 많이 드시나요? 저도 그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에 순수하게 물만 좋은 물만 2리터를 마시라고 하죠. 그게 권장 사항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마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은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 건지를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런 글도 봤어요. 그 물을 마실 때요, 어금니 쪽으로 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씹어 먹으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도 그렇게 쪼개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던 말이라 생각이 나서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how to, 어떻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음료, 뭐 커피나 주스나 티 같은 것도 좋겠지만 물을 2리터를 하루에 마셔야만 우리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물을 항상 채워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저처럼 좀 영어 실력이 이렇게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많이 찾아봅니다. How to를 이렇게 막 배워요. 근데 방법들이 다 다른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미러링을 해라.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해도 해봐라, 저렇게 해도 해봐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어를 배울까? 이 방법만 찾다가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영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습관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이 교육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어떻게 배워야 할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 가르침과 배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신명기라는 책,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이 거듭 반복하여 명령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신자를 신신자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갑신자, 거듭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듭된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총 5권의 책을 썼죠. 모세오경입니다. 이 신명기는 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4권에서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을 해줬어요. 하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장은요,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습니다. 쭉 훑어줘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역사를 훑으니까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참 중요하다는 거를요, 제가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프랭크 전사님이 역사학과를 나왔잖아요. 아, 저도 그걸 미리 좀 알았으면 역사를 좀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면서 이러지 않았어요.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나 때는. 예, 나 때라는 말을 많이 쓰면은요. 꼰대 취급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남학생이 신입생들에게 한국에서 나 때는 말이지라는 말을 안 쓴대요. 꼰대 취급 당할까 봐. 예,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 경험,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던 것을 후손들에게 교훈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이 모세가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역사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젊을 때 성실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랬고 내 후손들은 그렇지 못하고 내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라는 태도는요, 그닥 교육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는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이제 과거에서 그때에는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이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라 부르는 것을 찾아봤더니 8번이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아 8번이나 부르면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그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뭘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예요. 들으라.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거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들어라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같이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빼고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이것은 교육입니다. 예배이기도 하지만 교육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바울도 이 들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한테,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 소리를 자녀들한테 하고 왔는데 좀 말 좀 들어라. 야, 말 되게 안 듣네. 내가 말하는 거 안 듣니?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뭐 하루에 뭐 5, 60회는 할걸요 아마.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을 안 듣네. 내 말 좀 들어라.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배워야 할 자들이 잘못하는 걸까요?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하는 걸까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배우는 자들은 잘 들어야 하고 가르치는 자는 들려주고 또한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듣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3절과 9절에 보니까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는 것. 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9절에 보니까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 부월에서 바알을 섬겼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가운데에 그 두령들, 우두머리들을 벌하시고 또 그 바알을 섬겼던, 음란한 일을 했던 모압의 여자들과 간음했던 그 사람들을 골라내서 다 처단을 하셨습니다. 그걸 온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 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용하셨다는, 그 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한국말에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게 할 것인가,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핵심은 10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라는 거.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 공동체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예요. 회.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육은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과 성령의 감동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에게 나타날 때의 교육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교회 교육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세상의 교육이나 학교 교육보다 훨씬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른들에게 배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항상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정도 경험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배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배우게 하며. 자, 우리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우는 것이 왜 우선되어야 하는지.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배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굴욕이 아닙니다. 뭐 내가 모자르고 내가 뭐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배우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겠다. 잘 가르칠 사람을 미리 잘 가르쳐 둬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네 단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만큼 가르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르치시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 배우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계세요? 오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보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명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조금 긴데요, 21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2절에서 21절을 조금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12절과 2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먼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그리고 가르쳐야 할 그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뭡니까? 14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본래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만지고 내가 즐기고 있는 거 사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거.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니 달리 표현할게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하신 그 모든 것은 원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게 뭡니까? 공수래 공수고예요.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만민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외를 해야 하는지 그 경외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식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의식의 할례 의식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햇빛과 비와 공기, 이 땅의 식물들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목을 뻣뻣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17절과 18절에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얕잡아보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요.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특별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이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비행기 탈 때마다 우리가 보는 장면이에요. 비행기 안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탈 때마다 봐요. 왜냐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잘.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걸 보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안 봐요. 사고를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죠. 뭐 비행기 사고가 뭐 우리가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사고 날 확률이 가장 적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예. 그 어떠한 사고보다도 큰 사고가 나버리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에 왜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항상 들어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자기 생명과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교육인데 왜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 왜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저한테 항상 들었습니다. 나는 다 아니까. 여러분, 정말 다 압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 산소 마스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뭐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뭐 나쁜 일들 잊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지난 24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나? 그거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솔직하게. 저도 설교 준비 아니었으면요.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배우도록 다시금 좋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도록, 가르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배워야 하고 계속해서 후손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기독교 교리를 조금 나름 평범하게 썼는데 그래도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나 교리신학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의 첫 번째 장에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는 그 장이 있는데 그 장을 시작하면서 이 제임스 패커 이 학자가 그 스펄천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조금 깁니다. 자,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교만함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는 다른 주제들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을 느끼며 아 보라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르면 우리는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우쭐대며 지혜로워지려고 했지만 실상은 마치 야생 당나귀 새끼같이 풋내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나는 어제 날 뿐이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숙하게 외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한편 또한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대한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성을 확장시키는 데는 신성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열렬하고 진지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인간의 영혼 전체를 그처럼 확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 크나큰 위로를 줍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줍니다. 성령님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몰두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는 일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그 태도가 우리 인생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잠언을 매일같이 읽는데 여러분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31일까지 이렇게 달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그 날짜에 맞게 그 잠언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저도 종종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어요. 그럼 읽다 보면 며칠씩 며칠 그 치를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에 잠언을 좀 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연히도. 자,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요거 읽고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4절.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거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한 자들에게 생명과 영광과 재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이미 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걸 누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